3월 1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조금 전 박영선 전 장관을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박영선, 우상호 두 후보는 3.1절인 오늘도 현장을 누비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 결국 박영선 전 장관이 웃었습니다. 제3지대 서울시장 단일 후보도 오늘 결정됐는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금태섭 전 의원을 눌렀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확정되면 본격적인 야권 단일화 승부가 시작될 텐데 벌써부터 양측의 신경전이 뜨겁죠. 여야 반장 발제에서 재보궐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신반장, 오늘 3.1절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한일관계 메시지를 내놨나요?
네, 문 대통령은 오늘 3.1절 기념사에서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 한일 두 나라가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네.
네, 새로운 제안은 없었지만 역대 연설 중에서 가장 유화적인 내용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렇군요.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도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반장, 영화 미나리가 오늘 미국 골든글로브상을 수상했죠?
네, 그렇습니다. 미나리는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는데요.
네.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이어서 한국 배우가 출연을 하고 또 한국어가 대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화가 2년 연속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겁니다.
정말 그러네요. 네. 네.
다음 달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수상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강재영의 현장 브리핑 포함해서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 공휴일인데 재보궐 관련 속보가 참 많아요. 그렇죠? 휴가 잘 갔다 왔죠?
네네.
네, 돌아오니까 좋죠?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자, 일단 3.1절 관련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신반장하고 얘기했지만 오늘이 102주년 3.1절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통해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는데요. 일본과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과거는 과거대로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발전에 힘을 쏟자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일본 언론들은 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였지만 새로운 대안은 없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관련 내용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3.1절인 오늘 하루 종일 내린 봄비가 마른 땅을 적셨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눈까지 내렸는데요. 외출 대신 집에서 TV 보면서 연휴 마무리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퇴근하느라 여정에 놓치신 분들 오늘은 꼭 본방사수 끝까지 부탁드리고요. 이 축 처진 기분을 잠시 업시킬 겸 신나는 노래 몇 곡 듣고 가겠습니다. 90년대를 풍미한 탑골 가요 세 곡 듣고 왔습니다. 두 번째 UP의 뿌요뿌요는 제 애창곡이라는 점 불러본 지는 꽤 됐습니다. 자, 갑자기 웬 탑골 가요냐? 언제부턴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추억 앞에 이 탑골이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장기나 바둑 한판 두면서 담소를 나누는 어르신들의 집합 속 탑골공원에서 유래된 표현이죠. 자, 역설적으로 이 탑골공원은 고종 34년 영국인에 의해 설계된 서울 최초의 근대식 도심 공원이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찾는 그 시대의 핫플레이스였던 거죠. 자, 공원 서쪽 부지에는 군악대 건물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 탑골공원, 민족의 가장 위대한 정신이 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1919년 3월 1일을 기해 일어난 전국적인 독립 만세운동이 바로 이 탑골공원에서 시작됐습니다. 3.1운동 기념탑과 벽화가 남아있는 3.1운동의 성지라고나 할까요?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제 102주년 3.1절 기념식이 세계 만방의 고하야라는 제목 아래 종로구의 탑골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독립선언서를 우리말과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차례로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275명의 독립유공자에게 포상을 수여했습니다.
102년 전 오늘 이곳 탑골공원에서 한 청년이 팔각정에 올라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비폭력운동, 3.1 독립운동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역경을 헤쳐나가며 대한민국 역사의 반전을 이룬 자랑스러운 선조들께 깊은 존경을 바칩니다.
대신 일본을 향해선 역대 가장 높은 수위의 화해 메시지를 건넸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힘을 쏟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맞물려 이어진 한일 간 경색 국면을 그대로 둘 순 없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양국 협력은 두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 번영에 도움이 되며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거사 문제에 일본의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하기보다는 과거는 과거대로, 협력은 협력대로 투트랙 전략을 제시한 겁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3년 전 위안부 문제를 반인륜적인 인권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규탄한 것과는 상당한 온도차를 보입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 시기에 있었던 반인륜적 인권 범죄 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도쿄올림픽이 한일 관계는 물론 남북, 북일, 그리고 북미 간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나아가 한일 양국이 코로나로 타격받은 경제를 회복하고 더 굳건한 협력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일본 언론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앞다퉈 속보로 전했는데요.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지만 구체적이거나 새로운 제안은 없었다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위안부 및 일제 징용 노동자에 대해서도 명확한 메시지가 없는 연설 또는 양국 현안을 외교적으로 풀자는 종전의 입장만 반복했다. 또 도쿄올림픽을 언급한 건 한미일의 협력을 중시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를 고려해 일본 측의 협력을 얻고자 합니다라고 풀이했습니다. 글쎄요, 예상된 반응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일본은 지금과 같은 상황을 쭉 이어나가고 싶다는 뜻인지 되묻고도 싶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까지 일본의 호응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또 다른 제안을 할 수는 없다라며 한국 정부는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복원을 언급한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일 관계 회복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공을 일본에게 돌리려는 전략적인 포석도 깔려 있습니다. 자, 코로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나흘째입니다. 어제까지 모두 2만 1천여 명이 접종을 받았고요. 3.1절인 오늘은 보건소 대신 번역접종센터를 중심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전담 의료진 5만 5천여 명에 대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이달 20일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기분은 평소랑 다를 건 없고요. 지난 1년간도 계속 코로나 환자를 중환자 간호를 맡아왔었는데 이제 맡고 나서도 더 든든하달까? 든든한 마음으로 코로나 종식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중환자 간호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9월까지 전 국민 70%를 대상으로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아직은 접종률이 미미하지만 이달부터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접종자 각각 200명씩을 추려서 항체 형성 수준을 추적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흔히 아스트라제네카의 예방률은 70%, 화이자가 95%라고 하면 접종자 100명 중에 70명 또 95명이 항체를 갖게 된다는 의미죠. 이 숫자를 실제로 달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백신 접종 이상 반응 신고 건수는 152건입니다. 증상은 38도 이상의 발열이 76%, 근육통이 25%, 그다음이 두통과 메스꺼움 오한 순입니다. 모두 경증 사례였고요. 중증 이상의 반응은 다행히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과거에 발목 잡힐 수 없어 일본과 언제든 대화입니다.
네, 신반장이 고른 그 탑골가요 세 곡, 저도 참 많이 불렀던 노래들인데 생각보다는 세대차가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아니, 저 잘해요. 많이 불렀던 노래들이에요. 네, 아주 반가웠어요. 자, 오늘 이제 3.1절 기념식이 탑골공원에서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따 아까 이제 신반장이 이제 탑골가요로 이야기를 끌고 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기념사에서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거듭 피력했고요. 신반장이 설명했지만 역대 이제 한일 관계 관련한 메시지 중에서는 가장 유화적인 내용이었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투트랙으로 가자는 점을 분명히 한 거죠. 박반장. 네.
과거는 과거대로 미래의 협력은 협력대로 해나가자는 건데요. 문 대통령,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역지사지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문제를 미래 문제와 분리하지 못하면 양국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일본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도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쿄올림픽이 한일 관계는 물론이고 북일 관계라든지 또는 이제 북미 간 대화에 뭐 일종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그 의식에서 나온 발언인
네,
거죠?
도쿄올림픽에 성공하면 한일 양국이 윈윈 아니냐 이런 네. 취지로 보입니다. 물론 문 대통령은 일본의 반성도 분명하게 촉구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 피해자 중심주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라고도 했고요. 다만 일본이 극도로 민감하게 대응해왔던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서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법원의 배상 판결 등 직접적인 언급은 하질 않았습니다. 3년 전에 취임 후에 첫 3.1절 기념사에서 위안부 문제를 반인륜적 인권 범죄 행위로 규정한 것과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네. 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그동안의 이제 연설에 비한다면 오늘이 가장 이제 좀 화해의 정신이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연설로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올해가 이제 문 대통령으로서는 재임 시 일본과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마지막 해이기도 하고 또 아까 이제 신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미일 공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조반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공은 일본으로 넘어간 상황인데요. 일본 언론들은 오늘 문 대통령의 입장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인 일본과 관계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외교를 통해 현안 해결을 목표로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일본 정부도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아, 공식 입장이 예, 나왔어요?
그 네.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면서도 현재 한일 관계가 징용 소송과 위안부 문제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양국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이 책임을 지고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면서 현안 해결을 위한 한국 측의 구체적인 제안을 주시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란 겁니다.
네, 다시 우리한테 공을 넘기는 또 그런 모양새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기념사의 상당 부분을 코로나 방역과 백신 접종에 할애했습니다. 특히 백신 불신을 조장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경계하고 또 백신 접종에 적극 협조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격리병동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의 노력으로 기나긴 싸움의 끝이 보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충분한 물량의 백신과 특수주사기가 확보됐고 접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다음 겨울에 접어드는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이룰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정부가 백신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가 시종일관 지켜온 제1의 원칙이 투명성입니다. 백신 접종의 전략과 물량 확보, 접종 계획과 접종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언제나 국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백신 부진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경계해 주시고 백신 접종에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로 이제 백신 접종 나흘째잖아요. 지금까지는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상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 격리한 증상으로 알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 백신 신규 접종자는 765명이고 현재까지 총 21,177명이 1차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화이자 백신은 코로나19 환자 전담 치료병원과 전담 요원에 접종 중이죠. 요양병원은 7.9%, 코로나 치료병원은 1%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고된 이상 반응은 총 백신 두 건인데 가장 많은 증상은 38도 이상의 발열, 그 다음이 근육통과 두통 순이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의 중증 이상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증상들은 모두 정상적인 면역 형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대부분 3일 이내에 특별한 처치 없이 소실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한 병으로 총 6명이 맞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주사기 종류를 바꾸면은 7명까지 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네, 뭐 백신이 워낙 귀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하면 좀 최대한 많은 인원을 맞출 수 있을까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피스톤과 바늘 사이의 공간이 거의 없는 특수 제작된 주사기를 좀 활용하면 접종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버려지는 백신을 최소화한다는 그런 아이디어인 거죠.
네, 이제 한 병을 나눠서 쓰고 나면 네. 잔여량이 조금 있으니까 이제 그걸 좀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이 질병관리청은 이걸 의무적으로 활용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요. 정은경 청장은 잔여량 발생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의료진에게 업무 부담을 줄 수 있다라면서 무리하게 의무적으로 늘릴 생각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기존대로 아스트라제네카는 한 병당 10명, 화이자는 6명으로 나눠서 접종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조반장,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은 순조롭게 진행은 되고 있지만 뭐 코로나 상황을 보면은 전혀 안심할 수는 없는 수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300명대입니다. 또 이제 내일이면은 개학인데요. 교육부의 등교 확대 방침에 따라서 내일부터는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 고3은 매일 등교를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3분의 1씩 등교를 하게 됩니다. 집단 생활하는 만큼 감염 위험이 크고 따라서 기본 수칙을 더 잘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참 유반장, 오늘 일부 단체가요. 그 3.1절 집회를 예고했잖아요. 아까 보니까 비가 상당히 많이 내렸는데 예정대로 진행이 됐습니까?
네, 일단 방역 당국이 10인 이상 집회를 허용하진 않았기 때문에 대규모 네. 집회는 없었는데요. 광화문과 도심 곳곳에서 소규모 쪼개기 집회는 열렸습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방역 수칙을 지키기는 했지만 현장 통제에 나선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잡고 싶어요. 총장은 바꿔 하는데 왜 그러냐고.
주시라고. 잡혀있던지.
총장은 집회 통화를 바꿔 하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잡혀세요 빨리.
잡혀세요. 총장장 통화하라고.
가면서 통화하시는지.
아 여기 지금 통화 안 하는데 왜 그러냐고.
네, 저희 팀에도 반장들은 참 많은데 황 반장은 누군지 모르겠네요. 조금 전에 황 반장이라고 그랬죠?
네.
네. 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 모습도 오늘 등장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문재인 체포 국민특검단이란 단체를 이끌고 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고 체포, 구금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진보단체들도 집회에 나섰는데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정기기억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용산역 광장 강제징용 노동자 사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광훈 씨는 온라인으로 연설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 소속된 다른 이제 네. 강현재 변호사라든지 네. 다른 인물들이 청와대 앞에서 또 직접 기자회견을 했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일본과 언제든 대화, 과거에 발목 잡혀선 안 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속보로 반영을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죠. 박영선 전 장관이 후보로 결정됐는데 표 차이는 꽤 났습니다. 앞서 오전엔 제3지대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무소속 금태섭 후보를 꺾었는데요. 여야 모두가 2차전 단일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4.7 보궐선거의 슈퍼위크가 사실상 시작된 셈인데 우선 여권 관련 소식을 유정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3.1절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3.1절의 정치부의 합리라 조반장 알았죠? 아, 유정아 반장한테 연락했어요? 휴가 가야
네, 얘기했습니다.
했어요?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네, 유반장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반장들은 뭐 월요일날 봅시다. 유정아 반장 연락했다는 거죠?
네, 있습니다.
알았어요.
네, 출근 안 하고 추리닝 입고 누워서 TV로 여정회를 보니까 정말 꿀맛이었는데요. 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3.1절 그 의미도 되새기셨겠지만 휴일인 만큼 여정의 가족 여러분 편안하게 보고 계시죠? 정치 뉴스 여정회에서 쉽고 편하게 전해드립니다. 국장은 제가 안 돌아올까 봐 걱정이셨던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방송이 있다고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제가 휴가 중간에 유튜브 실시간 댓글도 달았습니다.
여정회가 유튜브에서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어요. 유정아 반장이 잠시 등장을 했습니다.
맞아요?
네, 3.1절에 뵐게요. 너무 기뻐요. 그래요? 댓글을 달고
대문으로
사라졌어요.
네, 휴가였던 지난 일주일이 저에게는 슈퍼위크였지만 오늘 출근을 해보니까 더 즐겁고 또 중요한 슈퍼위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심입니다. 바로 4월 재보선 슈퍼위크입니다. 네, 서울과 부산의 시장 보궐선거 대진표가 1차적으로 완성되는 주입니다. 우선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박영선 후보를 서울시장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제3지대 단일화 경선에서 무소속 금태섭 후보를 꺾었고요. 4일에는 국민의힘이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6일에는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정해집니다. 이후에는 여야 모두 2차전 단일화에 나설 예정이죠. 야권 소식은 박준우 반장 발제에서 살펴보고요. 저는 방금 전에 있었던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결과부터 전해드립니다. 서울운동회인데요. 더 많은 총중원이 오자미를 던져서 먼저 박이 터지는 쪽이 이입니다. 박영선의 본선 경쟁력이냐, 우상호의 정통 민주당이냐. 승자는 박영선 후보였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69.56%, 또 우상호 후보가 30.44%를 얻었습니다. 투표, 이 콩주머니 던지기는 오늘 오후 4시까지 계속됐는데요. 특히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의 경우에는 직접 전화를 걸어서 투표에 참여할 수도 있었는데요. 여론조사에서 줄곧 우위를 점했던 박 후보가 당심에서도 우위를 보인 겁니다. 의좋은 누나 동생 사이를 강조했던 두 사람, 누가 당선되더라도 선거운동을 돕겠다면서 원팀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는 서울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 모두가 원팀으로 단결해서 반드시 승리를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의 경선 제가 매일같이 전해드렸지만요. 사실 빅재미는 없었습니다. 선거라는 게 좀 치고 받고 이렇게 해야 제맛인데 두 후보 모두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는 극도로 자제를 했었죠. 대신 여권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박 후보는 문재인 보유국이라면서 친문 마케팅을 폈고 우 후보는 고 박원순 시장을 계승하겠다라고 했었죠. 다만 추격자인 우 후보는 박 후보의 강남 재건축 그리고 수직 정원 공약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공격을 했었습니다.
시천성에 있는 저런 비슷한 유사한 건물은 하도 모기가 들끓어서 벌레가 많아가지고 농약을 하도 쳐가지고요. 친환경이 아니고 사실 환경을 망치는 흉물이 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가 모기의 발상지인데요. 이것을 서울하고 비교하는 것은 적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답지 않은 공약이다. 철회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정치부회의의 인기 코너 류 반장의 동네 한바퀴에서는 두 후보를 모두 직접 만나봤었죠. 두 사람 모두에게 공통 질문도 했었습니다.
우상호 삼행시 한번.
네. 우!
물이 많이 지쳤어요.
상.
상처가 너무 커요.
코.
코하고 치료해줄 남자. 오, 어,
어. 박영선 삼행시 마지막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아, 박영선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서울시 뭐 이런 걸로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네, 네, 서울시로 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그럼 제가 네. 운을 띄울게요.
서. 서울시장에 가장 최적합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울.
울림이 있는 서울시장 후보는 누구일까요?
시.
시. 바로 시대가 부르는 사람 박영선입니다.
네, 두 사람의 대결 결과가 나온 후의 평가지만 결과는 본인 이름보다는 서울시를 내세운 박 후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네, 지난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민주당이 32.9%, 국민의힘이 30.7%였습니다. 서울 역시 민주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지지율이 앞서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전주 대비 민주당은 1.8%포인트 오르고 국민의힘은 3.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역시 선거가 치러지는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모두 올랐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에서 더 높았습니다. 자세한 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특징, 첫 번째는 휴일이 아닌 평일에 진행된다는 겁니다. 예년의 추이를 보면 그래서 다른 선거에 비해서 투표율이 낮을 걸로 예상이 되죠. 투표 의사가 있는 적극적 지지층을 누가 더 많이 투표장으로 끌어내느냐가 승리의 관건입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이건데요. 서울이 늙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 언론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서울시 유권자 중 30-40세대는 61만 명이 감소했고 60대 이상은 77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여권의 주 지지층 30-40세대가 서울 외곽으로 빠져나갔다는 건데 선거 결과는 역시 끝까지 지켜봐야겠죠. 어쨌든 민주당 후보가 결정이 되면서 여권 단일화도 본격화가 됐는데요. 다시 서울 운동회로 갑니다. 여권 단일화를 위해 달리기 예선전 출발선에 선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열린민주당 김진애, 그리고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입니다. 이제 막 출발을 하려고 하는 찰나 김진애 후보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3자 동시단이라는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대신 박영선 후보에게 1대1 토론을 제안했는데요. 그러니까 2인 3각으로 경기 규칙을 좀 바꾸자는 겁니다. 조정훈 후보는 경기 규칙에 상관없이 정책 경쟁을 우선하자는 입장입니다.
단일화라고 하는 거는 당대 당으로 하는 거고 그거는 더불어민주당이 만약 3자 단일화는 못하겠다 그러면 더 이상 협상을 하기도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여권 단일화에서도 오늘부터 일주일이 슈퍼위크인데요. 선거가 아직 40여일 가까이 남았는데 왜 그러냐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서울시장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8일까지는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김 후보와 조 후보 모두 현직 비례대표 국회의원입니다.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 직을 내려놔야겠지만 8일 전에 경선이 이뤄지고 거기서 지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이유는 대선 출마를 앞둔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대표직 사퇴 시한 역시 9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앞으로 4.7 재보선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퇴 전에 선거 준비를 맞춰놔야 이낙연표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겠죠. 다만 단일화 과정이 최대한 부드럽고 그리고 포괄적으로 진행돼야 할 겁니다. 제가 민주당 핵심 관계자와 통화를 해보니까 이르면 내일 오전 속전속결로 단일화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관련 소식 내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결정. 4.7 보궐선거 슈퍼위크 개막.
네, 오늘 야권에서도 이제 재보궐 관련 뉴스가 많은데 그 얘기는 이따 박반장 발제 때 저희가 추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류반장 옮겨 뛰어와요. 천천히 와도 돼요. 그 류반장 발제에서도 전했지만요. 박영선 전 장관이 조금 전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면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69.56%의 표를 얻었고요. 우상호 후보가 30.44%를 얻었습니다. 박 후보가 70%에 육박하는 표를 얻은 겁니다. 박 후보는 코로나19 이후에 서울을 달라야 한다면서 사람 중심 그린 다이아카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시 대전환 21분 컴팩트 도시라는 본인의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바람이 거세게 불면 어떤 이는 담장을 세우지만 어떤 이는 풍차를 단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바람을 에너지로 만드는 서울시장이 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2021년 3월 1일은 그린 서울 독립 선언을 합니다. 마스크로부터의 독립, 미세먼지로부터의 독립, 탄소 공해로부터의 독립, 부동산, 일자리 걱정, 교통 지역으로부터의 독립. 이를 위해서 2025년까지 서울시 녹지 비율을 40%로 높이겠습니다.
네, 우상호 후보는 후회 없이 경선에 임했다, 최선을 다했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원팀을 강조했는데요. 결과 발표에 앞서서 이낙연 대표는 어느 분이 후보로 결정이 되더라도 두 분 모두 끝까지 힘을 합쳐서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승리하는 선거로 만들어주실 것을 각별히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네. 자, 야권 제3지대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무소속 끝에서 후보, 예비 후보를 이제 꺾었죠. 그 얘기 이따 좀 해볼 예정이고요. 일단 8일 전까지는 여권 단일화가 어느 정도 결론이 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반장이 몇 가지 변수로 설명을 했었는데 일단 글쎄요. 여권의 네. 단일화 대상인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또 시대전환 조정은 후보가 모두 현직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그렇죠.
서울시당 출마를 하려면 8일 전까지는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하는데 이후에 경선이 이루어지고 패배한다면 시장 출마도 못하고 의원직도 잃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다만 두 후보가 모두 단일화 시안을 8일까지 하겠다 이렇게 못 박진 않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서울시장 후보 등록일 18일까지 2주 이상 남아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거론하는 일정처럼 투표용지에 이름이 인쇄되는 4월 2일까지라면 한 달 이상 남았습니다.
저는 뭐 저의 머릿속에는 완주라는 생각을 갖고 나왔고 마이너스 44일이다 이렇게.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더 미루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김 후보는 출마 초반부터 10년 전 박원순, 박영선 단일화 모델을 얘기했는데요.
네.
이때 경선이 의원직 사퇴 시한 전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박영선 당시 의원이 직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처럼 하자는 거죠. 조 후보 역시 당, 그러니까 시대 전환의 유일한 국회의원인데요. 의원직 사퇴를 할 경우 원외 정당이 되기 때문에 신중함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박 반장, 민주당 입장에서도요, 단일화를 빨리 하자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네, 그 그렇습니다.
아, 유 반장한테 물어볼까요?
네, 그 소식은 네. 제가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네, 네.
제가
이제
들어오기 직전에 통화를 해봤는데,
네.
이제 9일 전에 당대표에서 사퇴를 해야 하는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도 단일화를 빨리 하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대표가 사퇴 후에 곧바로 이제 재보궐선거 선대위원장을 맡을 예정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선거 준비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인데요. 그 제가 아까 전해드렸지만 그 김진애 후보는 3자 단일화는 어불성설이다. 민주당이 3자 단일화 고집하면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라고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전화를 좀 해보니까
네.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김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김 후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3자 단일화 경선은 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박영선, 김진애, 박영선, 조정훈 이렇게 각각 단일화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또 일단 1대1 토론 기회를 각각 한 차례 이상씩 갖는 것으로 하고 또 내일 오전에 구체적인 룰과 단일화 시안을 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낙연 대표가 사퇴 시한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잖아요. 상당히 바쁜 일정을 이어가고 있고 보궐선거 선대위원장도 맡고 또 가덕도 신공항 특위위원장도 맡을 예정이라는 거죠. 이번에 박 반장.
네, 그렇습니다. 아주 네. 바쁜 일정인데요.
네.
그 어제 이 대표가 제주도를 직접 방문을 해서 그 4.3 평화공원을 참배하고 4.3 사건 유족 사건 관련 그 유족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지난 26일 본회의 통과된 4.3 특별법과 관련한 행보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포함해서 그간의 입법 성과를 강조를 하고 이번 보궐선거도 앞장서서 진두지휘한다는 계획인데요. 본격 대선 행보의 포석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소식을 맨 먼저 보고드립니다. 묵묵히 지켜봐주신 문재인 대통령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대표는 지난 총선 때도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선거를 승리로 이끈 바가 있죠. 다만 그때는 어대락,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표뿐 아니라 차기 대선주자로서도 여당의 대세였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올해 들어선 이재명 지사가 선두를 굳히고 있죠. 이 지사는 보편 재난지원금에 이어서 기본소득을 트레이드마크로 내건 상태입니다. 이 대표는 여기에 대항하기 위한 신복지를 내걸었는데요. 2030년을 목표로 8대 부분 복지를 높인다는 구상인데 이 신복지 구상은 지난 청와대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내놓은 최초의 국가 비전입니다. 소득, 주거, 고용,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8대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 기준과 적정 기준을 설정해
지난주에 통과된 이제 가덕도 특별법 관련해서는요. 정치권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일단 여권에서는 찬성 발언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된 직후에 노무현 대통령님의 꿈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져가는 가슴 뛰는 순간이다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주에 문 대통령이 가덕도를 직접 찾아서 가슴이 뛴다 이렇게 한 발언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가덕도 신공항은 선거용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신공항은 1992년 부산 도시계획부터 등장해서 95년도에 공식 발표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2년 노무현 당시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를 했던 건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왜곡하면서 용두사미가 됐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대구 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반발이 컸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가덕도를 직접 방문한 부분에 대해서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조영 원내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관위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도 부산 경남 지역 의원들은 특별법에 찬성표를 던졌죠. 이러한 거대 여야의 합의에 대해 정의당은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습니다. 선거용 매표공항, 입법농단 이런 비판에 이어서 이 가덕도 신공항을 전두환 정부의 평화의 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비유를 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도 전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댐 자체를 부숴야 된다라고 하는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국민의 혈세가 잘못 쓰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덕도 신공항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진행했기 때문에 우려가 크고요.
류 반장, 가덕도 신공항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새로 나온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한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53.6%로 과반이 넘었습니다.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3.9%였는데요. 공항이 생길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리얼미터 측은 절차적 정당성을 더 생각했어야 한다, 이런 걱정이 담긴 민심을 반영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여권 관련 소식, 재보궐 관련 소식을 짚어봤고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결정 4.7 보궐선거 슈퍼위크 개막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민주당이 이번 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아니다. 여론전이 치열한데요. 조국 추미애 두 전직 법무장관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도 수사청에 동의했었다며 과거 발언을 인용했는데요. 이를 놓고 또다시 왜곡이다, 아니다 공방도 오갔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동의했던 사안이라는 건데요. 제가 지난주 발제 때 소개해드렸죠. 윤 총장의 이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내서 분야별로 하나씩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곽상도 의원도 소환을 했습니다. 두 사람도 과거 수사청 설치에 동의했었다며 이 실천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조 전 장관의 이런 지적, 당장 윤 총장의 발언 취지를 왜곡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종민 변호사인데요. 금태섭 전 의원이 질의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와 폐지, 본인이 검찰개혁위원 시절 강하게 주장했던 방안이라면서 지금과는 전제가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 수사지휘권이 존재하던 시절보다 훨씬 강화된 실효적인 수사지휘권을 검찰이 갖고 효과적인 수사지휘와 사법통제를 한다는 전제하에서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현재는 사라졌죠.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권마저 가져가 버리면 경찰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곽상도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로도 모자라 중수청까지 진설해 4개 수사기관을 두고 수사공화국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 날을 세웠습니다. 4개 기관에 돌아가면서 고소와 고발을 하면 몇 차례 수사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말입니다. 본인이 발의했던 수사청법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이었다고 강조했는데요. 발의 당시 곽 의원은 이런 설명을 내놨었습니다.
국민들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려면은 간명합니다. 수사를 한 번만 받게 해주는 게 그게 가장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지금처럼 경찰, 검찰이 수사를 따로 나눠서 두 번 하게 하는 이런 구조보다는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와 기소권 분리가 세계적 기준에 맞느냐 논쟁도 벌어졌습니다. 먼저 선공에 나선 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추 전 장관은 영국과 독일의 예를 들면서 수사와 기소권이 권력 분산과 전문성 차원에서 자꾸 분산되어 가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당장 이런 반론이 제기가 됐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수사와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된 나라는 2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 지금 그 뉴욕 검찰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일본 지금 그 뭐 아베 직전 수상 그리고 지금 스가 총리 아들 그리고 옛날 다나카 수상 전부 도쿄 지금에서 검찰청에서 다 수사를 했습니다. 이탈리아 한번 보시죠. 마니폴리테라고 해서 깨끗한 손 운동하면서 부정부패 척결 운동했던 그 주역들이 다 검사들입니다. 직접 수사를 다 한 거죠.
중수청 설치 문제를 놓고 검찰 내부에선 반발 여론이 상당합니다. 일부에선 전국 검사회의를 열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의 수장이죠. 윤석열 총장은 아직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관계자의 말을 통해 이런 반론만 제기가 됐습니다.
윤 총장은 장기적으로 수사와 기소, 공판이 더 일체화된 전문 검찰청으로 각각 독립시키는 방안에 대해 동의한 것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여야겠지만 아예 없애겠다는 것에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사청문회 때 윤 총장은 이런 발언도 했었죠.
직접 수사 문제는 검찰이 하냐 경찰이 하냐 뭐 공수처가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네.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어떤 그 반부패 대응 역량이 좀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네. 그걸 꼭 검찰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정확한 입장은 윤 총장의 입을 통해 들어야 할 듯합니다. 대검찰청은 모레죠. 오는 3일까지 중수청 설치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하기로 했는데요. 마침 이날 윤 총장이 대구 고검과 지검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임기 내에 이뤄지는 마지막 지방검찰청 순회인데요.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인 가정의 미국 정착기를 그린 영화 미나리. 아카데미 시상식과 함께 미국의 양대 영화제로 꼽히죠.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해 썬댄스 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된 뒤 벌써 75관왕입니다. 특히 외할머니 역인 순자역의 배우 윤여정 씨는 26개의 트로피를 휩쓸어 담았습니다.
막 사람들이 울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들 이렇게 우니? 다 그랬더니 선생님만 안 울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다 거의 일어나서 스탠딩 오베이션을 하는데 그때 울었어요.
보편적이면서도 놀라운 이민자들에 관한 이야기란 언론의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영화 미나리의 힘. 실제로 한국계 미국인이죠. 연출을 맡은 정의삭 감독의 어릴 적 기억이 이야기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입니다.
The way that we arrived at the farm.
흙 색깔 좀 보라고.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로 온 거야.
The way that my grandmother taught us how to play 화투.
야, 뻥 났다. 비켜라, 이놈아. 봐라, 봐라. 아이고, 옳지. 자, 예. 계속 쳐. 얼른. 헤이.
I also remember my grandmother planting 미나리.
미나리가 뭔지 모르지 미국 바보들은. 그래서 할머니가 한국서 미나리 씨 갖고 왔다.
여기에 윤여정 씨가 녹여낸 한국 특유의 정서도 한몫을 했습니다.
한국 할머니들은 바닥에서 자잖아요. 그럼 나는 이 바닥에서 자겠다고 그랬어요. 귀한 손자고 아픈 애기 때문에 할머니가 감히 그 침대에서 같이 자려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할머니라도.
당초 미나리는 골든글러브 작품상 후보로 거론이 됐었는데요. 대화의 50% 이상이 영어가 아닌 경우 외국어 영화로 분류한다는 규정에 따라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감독이 연출을 하고 미국 제작사가 돈을 댔는데도 말입니다. 이 때문에 인종차별 논란도 불거졌었는데요. 중국계 영화감독 롤루왕은 올해 미나리보다 더 미국적인 영화를 본 적이 없다. 영어 구사만으로 미국적인 걸 특징 짓는 구식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시대에 뒤떨어졌다. 나를 세웠습니다. 지난해 영화 기생충으로 골든글러브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었죠. 당시 봉준호 감독은 이런 소감을 밝혔었습니다.
자막, 서브타이틀의 장벽을, 장벽도 아니죠. 한 1인치 정도 되는 그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막이 나오니 외국어 영화다. 1인치의 장벽, 꽤 높은 듯합니다. 정의삭 감독도 이 점이 못내 아쉬웠나 봅니다.
The Minari is about a family. It's a family trying to learn how to speak a language of its own. It goes deeper than any American language and any foreign language.
이제 눈길은 아카데미 시상식으로 쏠립니다. 봉 감독의 기생충, 골든글로브에 이어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등 4개 부분을 휩쓸었죠. 미나리도 비슷한 길을 걷지 않을까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매체들은 윤여정 씨를 여우조연상 후보로 점치고 있는데요. 아카데미는 오는 15일 주요 부문의 후보작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조국 추미애 중수청 지원사격, 윤석열 대구행 3일 분수령.
자, 중수청 설치 관련해서는요. 이제 야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단해야 된다. 결단이라는 말은 직을 던져야 한다. 뭐 그런 취지로 일단 해석이 되는데 그 정치권에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박 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 앞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다시 한번 별의 순간이라는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놓친 후에는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다면서 넌지시 훈수를 뒀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윤 총장의 정계 진출 가능성을 점쳤는데요. 유 전 의원은 정치를 할 가능성을 반반으로 본다면서 정치를 하게 된다면 제3지대에서 제3당 후보로 나설 거다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좀 많이 앞서 나간 얘기긴 하지만 11월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단일화가 필요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했습니다.
네. 자, 마침 이제 대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뭐 지난주도 나왔습니다만 새로 나왔는데 윤 총장의 지지율이 정말 한창 치고 나갔을 때에 비하면은 많이 떨어진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추윤 갈등, 그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불협화음이 고조됐던 지난해 12월엔 23.9%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는데요. 이후 추 전 장관이 물러나고 갈등 상황이 좀 잦아들면서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15.5%로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함께 2위권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추세로만 보면 아직 하락세입니다.
자, 이제 윤 총장의 지지율이 많이 빠졌는데 그 빠진 지지층이 야권 후보 쪽으로 옮겨가지는 않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야권 대선주자들 지지율은 안철수 대표와 홍준표 의원, 오세훈 전 시장 순이었는데요. 모두 한 자릿수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더욱이 안 대표와 오 전 시장은 현재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도전 중이라 순수한 대선주자는 홍준표 의원 한 명뿐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은 2.4%, 원희룡 제주지사는 1.6%로 3%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야권 대선주자들 입장에서는 존재감을 키워야 할 텐데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이재명 지사 때리기가 한창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금 사실상 여권에서는 독주 체제를 굳혀가는 모습인데요. 야권 대선 주자들이 이 지사를 공격 타깃으로 삼아서 거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홍준표 의원은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지사를 향해 양아치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지난 27일에는 양아치 같은 행동으로 주목을 끌고 걸핏하면 남의 당명을 가지고 조롱한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책 같지 않은 책 하나 읽어보고 기본소득의 선지자인 양 행세하고 걸핏하면 남의 당명을 가지고 조롱을 한다라고도 했는데요. 어제는 한층 발언이 더 거세졌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형수에게 한 욕, 어느 여배우와의 연애도 양아치 같은 행동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홍 의원은 오늘까지 3일 연속 이 지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기본소득제는 사회주의 체제 아래에서 행해지는 배급제라면서 한국판 차베스가 왜 나쁜 포퓰리즘 정치인인지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뭐 반박 입장이나 이런 게 나온 건 없어요?
네, 아직까지는 입장을 따로 내놓은 건 없습니다.
네, 뭐 내일쯤 다시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좋습니다. 오늘 그 국회 디베이트는요,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조국 추미애 중수청 지원 사격, 윤석열 대구행 3일 분수령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반장의 발치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금태섭 전 의원을 누르고 제3지대 단일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제 국민의힘과 최종 야권 단일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양측은 이미 주도권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죠. 박준호 반장이 야권 관련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아침 느지막히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빨간 날이니까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잘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죠. 다시 눈을 붙이려는 찰나 스마트폰에 속보 알람이 날아왔습니다. 속보의 제목은 1보 안철수 제3지대 단일화 경선서 금태섭의 승리. 기자 양반 쉬는 날 고생이 많습니다. 저야 뭐 오늘 쉬는 날이니까요. 베개의 머리를 다시 뉘려는 순간 불현듯 악몽 같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과학적인 뭔가가 있나 봅니다.
네. 자, 3.1절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3.1절의 정치부에 합니다, 조반장. 아, 유정아 반장한테 연락했어요? 누가 나 얘기했습니다. 했어요?
얘기했습니다.
했어요?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특기가 취재잖아요. 이제 사내 취재를 좀 해보니까 3.1절에 저희 쉴 수도 있었는데 국장이 또 무조건 회의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셨다고
하는데. 취재를 잘못했네요. 네, 알았어요. 네,
끝나보니까
어? 아닙니다. 아니, 끝나고 다시 얘기할게요. 오버한 것 같은데.
지금 마지막에 말 더듬은 거 보셨나요? 오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국장이 이런 분입니다. 같이 일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반자율적으로 회사로 소환된 저는 오늘도 열심히 취재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속보 제목대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금태섭 전 의원을 누르고 제3지대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고 합니다.
지난 27일 100% 국민 여론조사 경선 결과 안철수 후보가 범 야권 제3지대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양측은 오늘의 결과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야권 단일화 및 야권 승리의 교두보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두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선관위 지침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반대편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하는 반민주 세력을 단죄하고 반드시 정권교체 교두보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패자인 금 전 의원도 치켜세웠습니다. 금태섭 후보의 과감한 결단과 참여로 정권교체를 위한 눈덩이가 뭉쳐지고 굴러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사실 금 전 의원은 경선에서 패했지만 이번 야권 단일화 국면에서 상당한 정치적 자산을 쌓았습니다. 안 대표와 국민의힘 간 기싸움으로 야권 단일화가 경색돼 있던 시점이었죠. 제3지대 단일화를 먼저 제안하면서 야권 단일화의 실마리를 풀었던 게 금 전 의원이었습니다. 안 대표와의 토론을 통해 인지도도 한층 끌어올렸는데요.
문재인 정부 심판해야 합니다. 단순한 반문연대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인물,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내세워야 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소신과 원칙을 지켰습니다.
금 전 의원은 경선 결과 발표 직후 안 대표에게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는 짤막한 입장만 남겼습니다. 향후 금 전 의원의 계획이 궁금해서 금태섭 캠프 관계자와 직접 통화해봤는데요. 금 전 의원이 야권 최종 단일화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물어봤습니다. 오늘 경선 결과가 나온 마당이라 아직 앞으로 일정에 대해 언급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제가 금 전 의원의 역할에 주목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 이른 새벽과 저녁 어스름, 붉은 태양빛과 컴컴한 어둠이 교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 멀리 다가오는 희미한 그림자가 나를 해치러 오는 늑대인지 아니면 내가 믿고 의지하는 개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순간. 프랑스에서는 사물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을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제 야권 단일화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 문득 개와 늑대의 시간이란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때 같은 제목의 드라마도 인기를 끌었죠. 야권 단일화는 개와 늑대의 시간을 맞은 것 같습니다. 개인지 늑대인지 분간할 수 없는 혼돈의 시간에 들어선 겁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벌써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당이 어느 정당이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지, 뭐 어느 특정인을 갖다 놓고서 유권자들이 판단한다고 보질 않아요. 제3지대의 어떤 사람이 후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1야당 책임을 맡으신 분이시니까 이제 제1야당을 중심에 두고 말씀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번 선거는 야권이 전체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여당을 이기기 힘든 그런 선거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아름다운 단일화를 강조했지만요. 김종인, 안철수 두 사람의 단일화 주도권 싸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는 금 전 의원이 야권 단일화의 물꼬를 튼 만큼 이 과정에서 둘 사이 중재자로 나서려고 하지 않을까 예상해봤는데요. 금 전 의원 측도 당분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가 봅니다. 일단 김 위원장은 단일화를 앞두고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그간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 간 경쟁이 과열됐었죠. 이제는 원팀으로서 팀워크를 강조할 때라고 판단한 듯합니다.
설사 이번에 후보가 되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이번에 뽑혀있는 후보는 후보를 위해서 당의 앞으로 진로를 위해서 모두가 다 협력해서 우리가 선출한 후보가 반드시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들을 갖다 해주실 거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어제 서울시장 예비후보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한 말인데요. 가만히 보니 지금 김 위원장과 후보들이 들고 있는 피켓, 왠지 과거 다정회 시절 로고 같은 느낌도 얼핏 듭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이 추석 연휴 전날이네요. 국민의힘이 정치부 회의의 로고를 벤치마킹했나 봅니다. 뭐 해석은 자의적이니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치권에선 김 위원장의 말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보궐선거 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발언인데요. 김 위원장이 보궐선거 이후로는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수차례 선언해왔죠. 보궐선거 전에 자연인이 되겠다는 말은 뭔가 의미심장하죠. 일각에서는 안 대표가 만일 최종 야권 후보가 되면 김 위원장이 물러나겠다는 뜻으로 대수진을 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내가 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된다고 해서 사라진다고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본인은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요. 안 대표가 여전히 믿었지 않다는 생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여기에 유승민 전 의원은 김 위원장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어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안 대표가 단일 후보가 된다면 최소한 통합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우리 당에 들어와서 2번을 달고 나간 것이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4번 국민의당 기호를 달고 끝까지 선거를 가게 되면 국민의힘을 지지한 분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안 대표를 찍어줄까 걱정이 된다면서 합당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안 대표는 썩 내키지 않는 모양새죠.
우리가 야권 단일화를 하는 이유가 여당 후보와 싸워서 이기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 몇 번으로 어떤 당이 후보를 내는가가 중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건 야권 지지자들의 그 마음을 읽지 못한 겁니다.
정치학자 함규진은 선거를 두고 개와 늑대의 정치라고 표현했습니다. 선거 전에는 나를 반기로 온 개인 줄 알고 뽑았는데 그 개가 막상 당선되면 선거 이전의 민의를 배신하고 늑대로 변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개와 늑대의 시간을 거치고 있는 야권, 정치공학적 이해타산에 매몰돼 서로 힘겨루기만 하다가 자칫 선거 전부터 유권자들에게 늑대로 찍힐 수도 있습니다. 단일화를 떠나 유권자들에겐 누가 진짜 개인지 분별할 시간도 필요합니다.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안철수 제3지대 단일화 승리. 이제 최종 야권 단일화의 시간.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3지대 단일화에서 승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태섭 전 의원과 전화 통화를 직접 했다고 하고요. 아까도 들어봤지만 단일화에 대한 여러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 원만하고 아름다운 단일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자, 이제 4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이 되면 이제 본격적인 단일화 협상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역시 이제 룰이 중요한데 그 이번 협상의 최대 관건을 뭘로 볼 수 있을까요?
기호를 2번으로 하냐 4번이냐 하나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일단 단일화 방식이 문제인데요. 100% 여론조사로 후보를 선출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여론조사 문항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단일화 여론조사 문구가 핵심 쟁점인데요. 후보의 적합도와 경쟁력 가운데 어떤 것을 물을 거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적합도를 묻는다면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후보로 누가 더 적합한가라는 질문이고 경쟁력을 묻는다면 민주당 박영선 후보에게 맞서서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가 이런 문항이 될 겁니다.
네, 아, 컨셉이 다르군요.
네. 네. 네,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야권 단일 후보의 적합도를 묻는 조사 방식을 선호할 것이라는 관측이고요. 군소정당인 국민의당보다는 제1야당 후보가 적합하다라는 답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또 반면 안 대표 측은 야권 최종 단일화에서도 대여권 경쟁력을 반영한 여론조사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앞서 안 대표는 금 전 의원과의 그 제3지대 경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경쟁력을 묻는 100% 모바일 여론조사를 단일화 방식으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경쟁력 여론조사 방식은 여당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들보다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안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결정이 되죠. 오늘 마지막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오세훈, 나경원 두 후보 간의 예비 후보 간의 신경전이 그동안 뜨거웠는데 오늘은 토론회 분위기가 어땠어요?
네, 저는 원래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지도부가 전부 원팀 기조를 강조를 하길래
어제 그런 분위기였죠.
네, 그래서 네. 지난 토론에 비해서 조금 유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틀렸습니다. 물론 지난번처럼 정치색을 두고 공방을 벌인 건 아니었는데요. 이번엔 정책에 대한 입장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자신의 주도권 토론에서 곧바로 오세훈 후보를 지목하면서 기본주택과 관련한 오 후보의 입장을 비판을 했는데요. 기본주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정책인데 중산층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뜻합니다. 둘의 설전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네? 이재명 지사가 내놓은 공약 중에 하나가 기본주택이 있습니다. 기본주택. 한마디로 이 무주택자라면 묻지도 않겠다. 소득이 얼마인지, 나이가 얼마인지, 뭐 어떤 조건도 없이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네. 이 기본주택, 오세훈 후보 찬성하십니까?
기본주택의 개념은 사실은 제가 서울시장 때 시행했던 장기 전세주택의 개념을 그대로 베낀 겁니다. 지금은 아주 가난한 분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임대주택을 드리는데 기본주택은 중산층 이하라면 일정한 기간, 10년, 20년 들어가 사실 수 있는 임대주택을 주겠다는 개념이거든요.
네, 조금 전 끝난 국민의힘 이제 토론회 좀 들어봤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현주 후보와 박성훈 후보의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본 경선이 이제 3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는 그런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 야당 발제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안철수 제3지대 단일 후보로 국민의힘과 본격 룰 전쟁 시작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강지영 현장 반장의 현장 브리핑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오늘은 102도를 맞은 3.1절인데요. 이날의 소중한 애국정신을 되새기기 위해서 제가 오늘 특별한 곳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빨간 벽돌로 지어진 딜쿠샤인데요. 오늘 처음 시민들에게 공개됐다고 합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직접 가보시죠. 건물 이름이 딜쿠샤잖아요. 어떤 뜻을 좀 갖고 있는지부터 좀 궁금해지거든요. 아,
네, 딜쿠샤는 기쁜 마음의 궁전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엘버트 테일러와 메리 테일러 부부가 살던 가옥입니다. 딜쿠샤는 등록문화재 제687호인데요. 이 내부를 전시실로 조성했고 오늘 3월 1일에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딜쿠샤라는 곳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엘버트 테일러라는 분이 3.1운동 네. 이런 걸 전 세계에 알린 기자분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실 그런 걸 하게 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옆에 한번 보시면 이제 처음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첫 신혼집이 바로 작은 회색 집인데 아들 브루스 티켈 테일러가 태어나거든요. 이 네. 집에서요.
네.
태어난 날이 바로 1919년 2월 28일이었습니다.
바로?
3.1절 전날이었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아내와 아기를 보러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찾아가게 돼요. 엘버트 테일러가. 근데 그때 우연히 그 침대 밑에서 독립선언서 4분 뭉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 그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고 흥미롭거든요. 2층에 가셔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네네네. 오, 너무 재밌는데요? 네. 대구사 내부에는 엘버트 테일러의 가족으로부터 기증받은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시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 기고했던 뉴욕타임스 기사가 나와 있고요. 3.1운동에 기록된 자서전과 취재 내용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19년도에 연합통신의 통신원으로 활동을 하게 돼요. 독립선언서 4분을 발견을 하면서 관련 기사를 작성하고 그래서 동생 윌리엄은 그것을 구두 뒤축에 숨겨서 네, 일본의 감시를 피해서 미국으로 그 기사를 전달을 하게 되죠.
그 동생의 도움도 있었네요.
네, 그렇죠.
일제의 감시를 받다 강제 추방당한 엘버트 테일러는 한국을 그리워했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했고 1948년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이후 그의 유해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메리 테일러는 남편이 항상 한국에 가고 싶어서 노력을 했다는 걸 당연히 알았겠죠. 남편의 유해를 들고 1948년도에 인천을 통해서 다시 입국을 합니다. 그래서 메리는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지인들과 이제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미원에 엘버트 테일러의 유해를 묻어주게 됩니다.
아, 그래도 결국에는 엘버트 테일러 씨는 유해지만 한국에 남아 계신 거네요.
엘버트 테일러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세계로 알리는 데 기여를 했거든요.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분들이 찾아오셔서 많이 보시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태극기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데니 태극기입니다. 3.1절을 맞아 국립중앙박물관에 특별 전시되어 있습니다.
데니 태극기는 고종의 외교 고문이었던 미국인 원 데니가 고종으로부터 하사받았다고 알려진 태극기입니다. 청나라의 간섭을 비판하고 조선이 주권 독립 국가임을 주장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1981년에 그 후손인 윌리엄 멜스턴이라는 분이 대한민국에 기증을 하게 되어서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게 되었습니다.
데니 태극기는 가로 약 263cm, 세로 약 180cm의 대형 크기로 지난 2008년 등록문화재 제382호로 지정됐습니다.
이 데니 태극기를 통해서 1890년대 제작되었던 초기의 태극기의 형태를 알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자주 독립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일종의 자긍심이기도 한 태극기를 보시고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지금까지도 역사를 왜곡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선조들이 이뤄낸 소중한 독립 역사를 우리가 먼저 찾아가고 기억하고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현장 브리핑의 강정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밑줄 친 한 줄은요. 정부 친일파 후손 소유 땅 국고 환수 추진입니다. 정부가 이규원 등 친일 행위자 4명이 후손들에게 물려준 땅을 환수하기 위한 소송에 나섰습니다. 소송 대상인 토지 금액만 26억 원이 넘는데요. 법무부는 친일 행위의 대가성이 명백하다면서 끝까지 토지를 회수해 역사적 정의를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102년 전 오늘 대한 독립을 위한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친일의 흔적을 바로잡지 않고선 그들의 항일 정신을 제대로 기리긴 어렵겠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정부의 표현대로 계속 추진돼야 할 겁니다. 오늘 정치배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뉴스룸에선 오늘 경선에서 승리한 박영선, 안철수 후보의 인터뷰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공휴일에 보니까 좋잖아요.
근데 오늘 출근의 비밀 팩트입니까?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팩트입니다.